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4,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3일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4개국 순방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알라산 우아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니제르의 쿠데타에 반대한 점과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지역에서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경제적 투자로 공동안보를 구축하기로 한 접근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코트디부아르 보안군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관심사를 이해하도록 하는 이 접근법은 다른 나라들의 매우 강력한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아타라 대통령은 코트디부아르 보안군 훈련 등 미국 정부의 지원 방침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국처럼 우리도 민주주의와 정의에 매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아타라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생활 개선을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볼라 티누부 대통령과 만나 이웃 니제르의 쿠데타 등 영내 민주주의 안보 도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 앙골라를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튀르키예 의회가 어제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지난 20개월간 끌어온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찬성 287표 대 반대 5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토비아스 빌스트램 스웨덴 외교장관은 이를 환영하면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서명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서명은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튀르키예 의회의 비준안 의결을 환영하면서 스웨덴은 강력하고 유능한 국방 파트너이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미국과 동맹을 더욱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튀르키예 의회의 이날 의결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이제 헝가리의 비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과 이스라엘이 구금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30일 휴전안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휴전안에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카타르와 미국, 이집트 세 나라가 지난달 28일부터 셔틀 외교를 이어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휴전안을 중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는 방안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으며 하마스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대화가 진전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카타르 외교부, 이집트 국가정보국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한 달 만에 최대 규모의 작전을 펼쳐 가자지구 남부의 주요 도시 칸 유니스를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 탱크들은 어제 칸 유니스에서 서쪽 지중해 연안으로 향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이집트 접경 라파로 향하려는 민간인들의 탈출로도 막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칸 유니스 내 주택가 중심부에 하마스 거점 제거 작전을 펼쳤다며 가자지구 남부에서 발견된 것 중 최대 규모의 로켓 제조시설과 이에 연결된 수많은 지하갱도들을 수색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또 하루 사이 칸 유니스에서 100명 넘는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군이 어제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들의 시설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군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카타이브 헤즈볼라 민병대와 그 밖의 이란 관련 단체들이 사용하는 3개 시설에 대해 필요한 비례적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최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과 국제연합군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본부, 로켓, 미사일, 단방향 공격용 드론 역량을 위한 저장, 훈련 장소를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24일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로 얻는 대가와 그것이 영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최고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4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들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데 따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위협하며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7시쯤 북한 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으며 세부 재원 등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열흘 만입니다. 또 한국 군 당국이 북한군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것은 지난해 9월 2일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과 7월에도 순항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순항 미사일은 실전 배치 단계로 추정된다며 이번 발사는 기술 보완 차원의 시험 발사보다는 실사격 훈련 성격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합참의 발표로는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요. 결국 여러 발을 발사한다는 것은 아마 시험 발사 성격보다는 실제 훈련 차원에서 실발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항미사일은 통상 원형 혹은 팔자형 궤도로 시험 발사를 합니다. 저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와 낙하 지점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북한군이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 32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1형 또는 2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화살 1형 또는 2형이 맞다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 전력을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그리고 북방 한계선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서해란 얘기는 분명히 의도가 있거든요. 서해에서 쏜다는 건 중국이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를 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NLL이다. 자신들이 불법으로 규정한 NLL에 대한 자신들의 핵 무력 과시, 핵 능력 과시, 핵 강압 전략 그 일환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5일부터 4일 연속 서해 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했고 19일엔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14일엔 고체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다양한 무기체계를 동원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는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살라미 전술로 위협을 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흔들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남남 갈등,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윤석열 정부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좀 어렵지만 참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도구로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할 경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도발은 피하는 수위 조절의 결과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핵위협을 높이는 행위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순항미사일이 어떻게 보면 그 유엔 국제제재에 또 빠져있는 그런 범위 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에게는 국제적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24일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 17 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최근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며 협박했다며 또한 수중 핵무기 체계 실험을 주장하고 오늘도 순항미사일을 수발 발사하는 등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장관은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가운데 적 도발 시엔 F-35만의 은밀 침투와 초정밀 타격 능력으로 즉 강끝, 즉 즉각 강력히 끝까지라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받을 반대급부와 영내 안보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영내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3일 북러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러 관계의 심화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에서 푸틴이 얻을 혜택뿐 아니라 김정은이 얻을 혜택과 그것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e're watching this very, very closely as we are North Korea's own pursuit of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And what concerns us is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첨단 군사 역량 추구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만큼 북러 군사 협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첨단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가 지원해주기를 원할 것이라며 지대공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와 같은 첨단 방공 무기를 꼽았습니다. 또 정찰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도 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대기할 때 북측 수행원이 들고 있던 서류 표지에는 우주기술 분야 참관 대상 목록이라는 제목과 참관 장소로 추정되는 우주 로켓 연구소 프로그레스, 워로네주 기계공장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또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 아무레에 있는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을 방문해 수호이 35 등 러시아 주력 전투기와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을 시찰했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크네비치 군 비행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비롯한 러시아 전략 무기들을 시찰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도 북한과의 협력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분명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획득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북한산 포탄도 상당히 잘 사용하면서 심화하는 북러 관계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Mr. Putin stands to benefit from it as he not only gets ballistic missiles and using them,
커비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2주 전 관련 정황을 공개한 이후로도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앞서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일 브리핑에서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12월 30일과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방공체계를 압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물자 부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방공미사일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점을 러시아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제압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군사 동향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군사태세 변화에 대한 질문에 정보평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그러나 우리는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be careful here. I don't get into intelligence assessments, but we're watching this very, very closely. And I would just tell you that we remain confident that the
이어 우리가 한반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방어 태세가 그 위험에 대응하는 데 적절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영내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가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영내 안보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hypothetical situations. Clearly, we've been very public on our commitment to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모든 유형의 불안정 행위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며 우리는 북한이 외교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남북통일 노선 폐기를 선언함과 동시에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며 한국에 대해 군사적 위협 언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14일 신형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19일에는 수중 핵무기 체계인 헤일 5-23을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군사 지원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미카와 육고 일본 외무상이 23일 심화되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relation regarding the situation surrounding North Korea, including the point you raised. Japan through normal times are collecting trying to collect information.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용의를 표한 데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일본은 북러 관계를 포함한 북한을 둘러싼 정세와 관련해 평소 중대한 관심을 두고 정보 수집과 분석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고 북한과의 무기 이전 등을 전면 금지하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우리는 또한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가능성에도 우려하며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so, they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generally banned the transfer of the weapons and related supplies to North Korea. We strongly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노 미츠코 유엔 주재 일본 차석 대사도 22일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시노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애초에 유엔 헌장을 위반한 침략에 더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서 입수한 무기와 자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무자비하게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12월 30일과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지원의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원자재, 기타 첨단 기술 등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직접 제기했습니다. 영국과 체코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침묵했고 북한은 오히려 중국을 옹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위사회가 23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에서 한국 등 3개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국제조약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Recommend that China provide adequate protection to its peoples of foreign origin, includ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 also recommend.
윤 대사는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같은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난민법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UPR에서 북한을 직접 검명하며 탈북자 보호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임 정부 때인 3차 UPR에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 실시된 2차 UPR 땐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했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 변화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북한 이탈 주민, 즉 탈북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이날 중국에 대한 UPR은 한국과 더불어 체코와 영국이 탈북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Refrain from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s refugees to the DPRK. Four, cease the restrictions of civil society and independent media and forced repatriations and stop targeting human rights defenders.
바츨라프 바렉 제네바 주재 체코 대사는 중국에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영국의 사이먼 맨이 제네바 주재 대사는 중국은 시민 사회와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강제 송환을 끝내며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면서 역시 탈북민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날 UPR은 중국 내 다양한 인권 침해를 놓고 서방국들과 중국을 옹호하는 제3세계 국가들 사이의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무려 160개국 대표들이 나서 45초로 제한된 발언권을 행사했으며 중국은 첸 시 제네바 주재 중국 대사를 필두로 20여 개 기관을 대표하는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 중국이 인권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미셸 테일러 제네바 주재 대사는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해 유엔 실무그룹이 지목한 모든 자의적 구금자를 석방하고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한 해외 중국 내 개인에 대한 괴롭힘, 감시,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recommend that China release all arbitrarily detained individuals, many of whom were named by the UN working group. Cease harassment, surveillance.
아울러 개인의 문화, 언어, 종교, 신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티베트와 신장에서 기숙학교를 포함한 강제 동화 정책을 중단할 것과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모호한 국가안보, 반간첩, 대테러, 선동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와 일본 많은 유럽 나라 대표들도 인권운동가들과 소수민족, 파룬궁 등 종교 탄압의 우려를 나타내며 이런 박해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홍콩의 보안법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일부 국가가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며 중국은 계속 인권을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첸 씨 대사는 중국은 인권 존중과 보호를 국가 통치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중국의 국가 상황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존중과 보장人权作为治国理政的一项重要工作.
아울러 우리는 인민 중심의 이념을 견제하고 인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수민족과 종교인들에게도 평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엔인권기구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미셸 바첼레트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신장지군의 위구르족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날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 인권 문제에 대한 내정 간섭에 반대하는 비동맹운동 회원국 다수는 발언권을 통해 중국의 인권 정책을 옹호하거나 찬사를 보냈습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중국의 인권 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북한은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면서 인권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인민의 준법 정신과 자유로운 발전을 촉진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is convinced that China will continue to raise the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e and free of competition.
이날 중국에 대한 UPR은 3시간 30분간 진행됐고 중국은 70분에 걸쳐 자국의 인권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의 우주 활동이 미국의 우주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미 공군 차관 지명자가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체계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멜리사 달튼 미 공군 차관 지명자는 23일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미국의 위협이 되는 우주 활동을 하는 주요 행위자로 북한과 이란을 꼽았습니다. 달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이란과 북한은 모두 국내 우주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각각 우주 발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두 국가 모두 외국 위성통신을 방해해 자국민과 영내 경쟁 세력의 정보 접근을 억제할 능력과 의향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면 더 큰 패턴의 나쁜 행동과 결합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미국의 우주 자산에 추가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 및 운반 체계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개발 또는 구매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장거리 운반 시스템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튼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부에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이자 공군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OD's pacing challenge, is the United States' most consequential strategic competitor.
또 서면 보고를 통해 2022년 발표된 국방 전략의 위협 평가와 대응 방향에 동의한다며 이 문서에 명시된 억지의 우선순위는 이런 글로벌 경쟁자들의 사전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확립하는 동시에 북한,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의 조직을 비롯한 다른 지속적인 위협에 맞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할 방법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달튼 국방부 국토방위 및 방구 담당 차관보를 공군 차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달튼 지명자는 국방부 차관보로 취임하기 전 2021년부터 1년여간 국방부 전략계획 역량 담당 수석 부차관보로 활동했습니다. 그전에는 조지 W.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10년 동안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 특별보좌관과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 등을 지냈습니다. 공군 차관직은 공군 장관을 보좌하며 공군부에 속한 공군 및 우주군의 정책 개발 및 실행을 지원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북한 선박이 크게 늘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현지 안전검사는 4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선박이 많아 특별관리 대상인 북한 선박이 과거와 달리 두 우호국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발한 이후 자취를 감췄던 북한 선박이 2022년 이후 조금씩 해외에서 포착되기 시작하더니 작년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중국 다이렌과 룽커우, 닝보, 르자오항 등의 북한 선박 수십 척이 운항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박의 운항 증가 추세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한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단 4척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건조된 지 30년이 넘은 경우가 많아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블랙리스트 국가로 따로 관리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 선박보다 더 자주 안전검사를 받아왔었는데 지난해에는 극히 저조한 검사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3월 리나호가 중국 난진항에서 검사를 받은 데 이어 8월에는 다이렌항에서 달마산호가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또 러시아 나후카항과 올가항에서 각각 6월과 8월 두 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안전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느슨하던 2016년에는 총 275척이 안전검사를 받았고 제재 강화 이후인 2019년 51척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3척과 1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운항 재개가 이뤄진 2022년에 단 한 척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서 이상 조짐이 감지됐는데 선박의 운항이 더 늘어난 지난해에도 극히 저조한 검사 실적을 보인 것입니다.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를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대상 선박을 선별하는 만큼 의도치 않게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선박들에 대한 검사가 여전히 활발한 상황에서 유독 북한 선박만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중국의 고의 회피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사무국은 지난해 BOA의 관련 질의에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새로운 검사 제도에 따라 각 항만 당국이 사용 가능한 검사 장비와 항군의 선박 수를 고려해 검사 대상 선박을 선정하고 결정한다며 위원회 사무국은 항군의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역량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무국은 중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회피하는 정책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며 위원회는 일종의 전문기구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BOA는 중국 정부의 누락 배경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일본 적군파 테러 사건의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에 대한 법적 조치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북한 정부의 소장을 성공적으로 전달했고 북한의 공식 대응 부재를 근거로 궐석 판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들이 북한의 소장 전달을 완료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22일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에 정식으로 소송 내용을 고지했으며 북한은 소송 고지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군파 테러 사건에서 북한이 책임이 있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산출액 등을 담은 전문가의 보고서와 함께 궐석 판결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2022년 5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은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 군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서 사들인 위스키와 와인 수입액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엘리트 계층을 위한 사치품에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한 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스키는 393만 달러어치, 와인은 269만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모두 사상 최대치입니다. BOA가 23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북한의 위스키 수입액은 전년 142만 달러 대비 176.4%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관총서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등 북중 간 위스키 거래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2010년 이후 최다액입니다. 북한의 대중 위스키 수입액이 1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를 포함해 모두 4차례입니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264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9년 327만 달러까지 치솟았고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021년엔 수입이 끊겼다가 2022년 다시 142만 달러까지 회복했었습니다. 위스키를 포함해 코냑, 럼, 진, 보드카, 고량주, 데킬라 등 증류주 수입액은 지난해 723만 달러어치로 전년 대비 120.4%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록이 남아있는 1998년 이래 2019년 1128만 달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의 대중 와인 수입액도 지난해 269만 달러로 해관총서와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2000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96만 5천 달러 대비 178.9% 증가했고 국경 봉쇄 이전인 2019년 146만 달러보다도 120만 달러 이상 많습니다. 북한의 대중 와인 수입은 2016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 4만 2천 달러에 그쳤던 와인 수입액은 이듬해 6배가 넘는 27만 달러로 늘었고 2018년엔 74만 2천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2019년 146만 4천 달러로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코로나 여파로 2021년엔 거래가 끊겼다가 2022년 96만 5천 달러까지 회복했고 지난해 269만 달러까지 폭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에서 대량 살상무기, 핵미사일 등과 관련된 물품과 함께 북한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가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2009년 주류와 화장품, 시계, 악기 등 총 13개 품목을 사치품으로 규정하면서 주류에 대해선 증류주와 와인이 거래 금지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중국으로부터 위스키와 와인을 비롯한 고급 주류 등 사치품이 계속해서 북한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 같은 중국의 대북 주류 수출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지난 2022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지적에 대해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없으며 결의는 전문가 패널이 사치품의 범위를 해석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치품이 요트와 고가 차량, 귀금속 등 10여 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추가 사치품 목록은 각국 자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위스키와 와인 같은 고급 주류가 일부 특권 계층에 흘러들어가는 동안 일반 주민들은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입 위스키와 와인은 김정은이 국경이 개방돼 중국과의 교역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 평양 엘리트들의 지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와인과 위스키의 주된 메시지는 일반 주민의 필요를 희생해서라도 엘리트층과 평양 사이의 충성심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imported whiskey and wine reflects the fact that Kim Jong-un is trying to maintain the support of his elites in Pyongyang.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6개국에 포함했습니다.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외부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나라로 꼽힌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대다수 인구가 적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올해도 자정까지 90초 남은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지구 종말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핵과학자 회보 BSA는 23일 올해 지구 종말 시계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정 90초 전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ast year, the doomsday clock was moved for the 25th time to 90 seconds to midnight, the closest it has ever been.
BSA의 레이첼 브론슨 회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연례 지구종말 시계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지난해 시계를 그 어느 때보다 세계적인 재앙에 가장 근접한 시점인 자정 90초 전으로 앞당김으로써 증폭된 우려를 표명했었다며 지난해의 위험은 올해도 수그러들지 않고 여전히 맹렬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전례 없는 수준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지구 종말 시계를 설정한다며 자정까지 90초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BSA는 지난해 지구 종말 시계를 3년 만에 10초 앞당기면서 지구 종말 위험이 더 커졌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1945년 창설된 BSA는 지구 종말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지난 1947년부터 매년 핵 비핵화, 기후변화, 생물학적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구 종말까지 남은 상징적인 시각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알렉스 글레이저 프린스턴대 기계항공우주학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을 지구 종말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North Korea is essentially proceeding with its
글레이저 교수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초 BSA는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프리드 해커 박사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해커 박사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난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 없지만 위험의 수위는 미한일의 일상적 경고를 넘어선 상태라며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생물방어초당적위원회의 아시아조지 사무총장은 이날 지구종말 시기의 발표 행사에서 북한 등 일부 나라들의 생물무기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State Department talks about two countries, Russia and North Korea, having active offensive biological weapons program.
조지 사무총장은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과 이란도 생물학적 무기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일부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전장과 위기 상황에서 생물학 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SA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역량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SA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계속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2023년 3월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소형탄두 화산 30일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3년 4월 북한은 처음으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8형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미사일은 더 빠르게 이동하고 발사될 수 있어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한 미국 핵 공약에서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자체 억지력에 대한 한국의 욕구를 누그러뜨리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위협도 지구 종말 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BSA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또 푸틴은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핵실험장에서 활동이 늘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은 주요 핵무기 경쟁 직전에 있다며 미국 내 한 가지 중요한 움직임은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미국의 핵무기고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의제 이라는 소량의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하면 몇 주 안에 핵분열 물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가발과 속눈썹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가발 수출국이 미국인 만큼 북한산 제품의 미국 유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가발과 속눈썹, 수염 등 인조 모발 제품이 1억 6,674만 달러어치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22년 1,157만 달러 대비 14.4배로 급증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기 전인 2019년 3,106만 달러와 비교해도 5.4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인조 모발 제품 수출액은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2억 9,189만 달러의 57.1%에 달합니다. 북한은 UN의 대북 제재로 철광석과 석탄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막혀 외화벌이의 차질이 빚어지자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 수출을 늘려왔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 등 재료를 수입해 가발을 만들어 완제품으로 되파는 여괴 가공 형태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괴 가공은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로 가져가 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통상 주문자 생산 방식, OEM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 1억 6,674만 달러어치 가운데 여괴 가공 제품 수출액은 85%인 1억 4,168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이 중국 상표를 달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최대 가발 수출국이 미국이란 점입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의 수출액은 55억 3,429만 달러로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28억 4,143만 달러로 51.3%에 달합니다. 미국의 중국산 가발 등 인조 모발 수입은 압도적으로 많아 2위인 나이지리아 6억 5,844만 달러와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가발 등 인조 모발 수입액은 전년 25억 6,849만 달러 대비 10.6%인 2억 7,294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가발 수출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과 재판매 등을 독자 제재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 등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중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 수출이 급증한 만큼 이런 북한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로이 스탱오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22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과거에는 수산물과 섬유의 경우 모르고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있었다면서 현재 가발이 북한의 대중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가발 산업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 가발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수입 허가 없이 북한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북한산 가발의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경우 세관에서 압수되고 조사 결과와 기업이 공급망 내에서 북한산 제품이란 걸 알았는지 등의 인지 여부에 따라 기업은 경고부터 벌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도 BOA에 기업들은 제품의 출처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 회사 등이 의도치 않게 북한산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제품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정보 취합이 용이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제품 출처를 주의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해 실제 벌금을 낸 미국 기업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 사는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3도로 계속해서 추운 날씨 계속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맑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3도. 남포도 맑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2도. 안주 맑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1도. 신우주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2도. 중강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7도. 강계 맑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7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0도입니다. 개성 맑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0도. 사리원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2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함흥 맑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2도. 장진 맑고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8도. 해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9도, 최고 영하 10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3도. 청진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0도. 선봉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영하 2도.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29도, 최고 영하 1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대부분 맑고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2 내지 4미터, 오후에는 1.5 내지 2.5미터로 일고, 먼 바다는 오전에 2 내지 6미터, 오후에는 2 내지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대부분 구름 많고 앞바다는 오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2미터, 오후에 0.5 내지 1.5.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5, 오후에는 0.5 내지 1.5미터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튀르키예 의회가 어제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지난 20개월간 끌어온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찬성 287표 대 반대 5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토비아스 빌스트램 스웨덴 외교장관은 이를 환영하면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서명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서명은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튀르키예 의회의 비준안 의결을 환영하면서 스웨덴은 강력하고 유능한 국방 파트너이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미국과 동맹을 더욱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오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이날 통화에서 스웨덴의 가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에게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찬성표를 던져 가능한 첫 기회에 관련 비준을 마무리할 것을 헝가리 의회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X에 오르반 총리와 좋은 통화를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헝가리 의회가 소집되는 대로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의 이번 발표는 튀르키예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비준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가입 조건인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에서 헝가리 의회에 비준 동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 포로 65명이 탑승한 러시아 군 수송기가 24일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격추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벨고로드 상공에서 이 수송기가 격추됐다며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두 발이 발사된 것이 레이더망에 발사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수송기 격추는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베체슬라프 글래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 수송기가 코로찬스키 지역에 떨어졌으며 포로 교환에 나설 우크라이나 포로들과 러시아 승무원 등 탑승자 74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인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해당 수송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도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군인들과 인도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러시아 조종사들이 탑승한 수송기를 미국과 독일이 제공한 무기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독일 의회 의원들이 누구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누구를 돕고 있는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양국 의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격추된 러시아의 일류신 76 수송기는 병력, 화물, 군장비, 무기를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로 5명의 승무원으로 운영되며 90명가량을 태울 수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어제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의 시설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군이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카타이브 헤즈볼라 민병대와 그 밖에 이란 관련 단체들이 사용하는 3개 시설에 대해 필요한 비례적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최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과 국제연합군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본부, 로켓, 미사일, 단방향 공격용 드론 역량을 위한 저장 및 훈련 장소를 목표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미국과 영내 파트너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무장 세력들과 이들을 후원하는 이란의 같은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22일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 정예군, 쿠두스군 등을 지원한 혐의로 이라크 항공사 플라이 바그다드와 이라크 내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동맹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예멘 현지 시각 오늘 오전 2시 30분경 남홍해를 겨냥해 발사를 준비 중이던 예멘 후티반군의 대함미사일 2개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과 이스라엘이 구금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30일 휴전안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휴전안에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